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던 옛사람의 자아와 씨름하는 우리들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싸늘한 날씨에 또 기도에 불을 지피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또 시편입니다. 여러 CCM송과 찬송가의 그 가사를 제공한 아주 유명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에 계속 반복되는 이 구절은 주위 사람들의 이 독한 비웃음입니다. 이 3절, 10절을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시편 기자는 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었나 봅니다. 사업이 망했든지 불경기를 지나고 있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을 겪는 것도 아픈데 옆에 불신자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너 하나님한테 찍힌 거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네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너는 버림받은 게 분명하다. 이런 조롱이 공경 중에 있는 시인의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듯이 그 고통을 가증시켰던 것입니다. 이 동시에 또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웃음은 또 본인이 좀 과장해서 느끼는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랬는데 뭐 사람들이 종일 하루 종일 짭삼아 와서 옆에 앉아서 계속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만큼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상처가 진짜 객관적으로 저쪽에 주는 상처도 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좀 과장해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우울증,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예민해져가지고 이게 자기 받는 고통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은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싶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녀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 조금만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이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내가 어리다고 저 어른들이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성분들은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런 차 몰고 다닌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돌싱이라고 무시하는구나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객관적으로 당하는 상처도 있겠지만 실은 본인이 상처를 갖다가 상상해서 받는 게 또 많아요. 시편 기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일 자기를 비웃었다, 항상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몇 번 비웃을 쓸 텐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하루 종일 비웃은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고통이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이런 상처와 이런 비웃음과 비난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인한테는 기본적인 영적인 저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아, 과거가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주 이분이 보니까 아주 뜨겁게 은혜 받던 예배의 체험이 있어요. 자기가 그 예배의 그 중심에 서서 그 예배를 갖다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였든지 설교자였든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만 부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려운 현실과 교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 고통이 더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과거에 그토록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이대로 방치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낙망하고 우울증에 처해 있고 이렇게 상처를 확대 해석하며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이것은 순전히 내 느낌이지 실제는 그런 거 아닌 거야 하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힐링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선배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다른 사람의 상담이 여러분을 힐링해 주지 못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붙잡고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상처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야. 스스로의 상처를 갖다가 확대 해석하면서 그렇게 다운돼 있는 거 이게 진짜 아니야. 문제를 네가 확대 해석하지 마라. 실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한때 영적인 저력이 있던 사람이었어. 너는 이렇게 허물어질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4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 시인이 계속해서 어찌하여 why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why? 왜? 왜 그런가요?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애들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저녁이 되면 하늘이 빨개져요? 왜 배는 물이 떠요? 할아버지는 왜 머리가 휘어요? 막 쉴 새 없이 질문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이 처음에는 조금 받아주다가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어떤 건 아무리 설명해주고 싶어도 그 나이에 얘가 못 알아듣는 설명이 있어요. 배가 물 위에 뜨는 원리라든지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원리라든지 이 백혈구를 만드는 거라 이렇게 뭐 설명을 못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나이의 정신 연령과 지적 역량으로 핸들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을 때 하나님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그 지적 영적 모든 수준이 이 스테이지에서 도저히 그 설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하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프라모스를 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그 질문 많이 던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실까? 이거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는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까지 딱 가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확대시켜서 자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냐를 계속 반복하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대한 상처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설명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어느 스테이지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면 그때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I will trust you.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우에 설명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만약에 가서 상세하게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선생님 걱정 마세요. 먼저 우리가 강력한 마취제를 당신에게 주사할 텐데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되다가 깨어나지 못해서 코마 상태로 가는 경우가 한 10% 있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후에 제가 이 예리한 칼로 당신의 배를 쭉쭉 가를 텐데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서 간호원들이 고정을 시키고 이 도구들로 당신의 내장을 제치면서 수술 부위에 접근하고 이 튜브들이 피와 고름을 빨아내는데 이 과정에서도 심장마비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진짜 위험한 파트인데 위에 자리한 종양을 제거해내고 과정에서 이거 닫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절되면 닫고 바늘로 꿰고 배를 닫을 것인데 수술하고 나서도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하고 쫙 설명을 해준다. 외지간호 환자 같으면 그 설명 듣고 기절합니다.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련한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의사가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요즘은 뭐 의학법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만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이 크레디빌리티가 높은 의사가, 명망이 높은 의사가 딱 환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 우리가 경험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수술을 잘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이게 약속이에요. 인류 최고의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상황을 아신다는 것. 불과 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울증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생각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면 속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번역에서는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번역을 너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번역을 제가 안면마비 걸렸을 때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든지. 네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진짜 그랬거든요. 4절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나는 목사인데 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물론 뭐 그런 뜻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알아서 은혜를 그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설교와 너무나 많은 기도인도와 너무나 많은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아, 또 예배야? 또 설교야? 그런데 이렇게 안면마비가 걸려서 6개월 동안에 사람들 앞에 못 나타나다 보니까 그토록 짜증났던, 당연시 여겼던, 피곤했던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기도가 그리운 거예요. 어떤 청년은 군대 가서 그렇게 교회가 그리웠대잖아요. 군대 가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고 그런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때로, 하나님의 전의 일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던 사람에게 이거를 못할 수 있는 때를 한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설교하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지, 예배 인도하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고통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상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외롭고 힘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사탄이 여러분을 꼬드길 거예요. 하나님한테 설명해 달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우울증에 걸리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라. 너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시험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높여주실 것이라다. 그를 찬송하라. 그게 바로 네 본 모습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찬양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내 곁을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출퇴근이 없어요. 우리가 회사 사장님한테는 출근했습니다, 퇴근할 땐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떠날 때 하나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아주 멋있게 말하잖아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와 체험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그 다음 스테이지에 빛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 옆에 강하게 계십니까?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냥 갈급하게 하나님한테 딱 나가야 돼요. 그때 받는 은혜를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본래 이 새벽기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죽하면 이 피곤한 한국 생활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였거나 몸에 병이 들었거나 인생에 지금 직장과 이 사업의 길이 꽉 막혀 있거나 타는 듯한 어떤 인생의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받는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그 외로움과 서글픔과 처절함이 느껴져 오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42편 기자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외로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설명을 요구하지만 설명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 걸리고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